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다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펴시고 일어나셔서 원래는 13절부터 이제 35절까지가 다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그런데 저희가 함께 서서 읽기는 13절부터 16절까지만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보이셔서 참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참 꼴을 먹여줄 그러한 목자가 없을 때 주님, 우리 사람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제 목자가 되어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번 때를 따라서 이렇게 꼴을 먹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만족하고 배부르고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6절까지만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뒷부분을 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니 그 중에 한 사람 곧 글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대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이 생소함으로 요즘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요. 또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참으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그분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분께서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보고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글을 읽으셨으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말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주인공 세 사람. 예,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예, 글로바, 세 번째, 예, 무명씨, 그렇죠. 예,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 여기 지금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밝혀져 있는데 이 사람이 글로바였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글로바는 지금 이 23장 끝부분과 24장 앞부분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여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모습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눈이 열리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13절 뒷부분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고 있는데 뭐에 관해서 이야기하냐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했다.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했다 그랬습니다. 서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의논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자신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의논하고 있지만 믿지는 않는 그래서 그랬다더라의 믿음입니다. 그랬다더라. 예수님이 이러이러했다더라. 하나님은 어떠어떠한 분이시다더라.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더라. 하나님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홍해의 물을 바닷물을 갈라서 좌우에 벽처럼 서게 하고 그 바닥을 강한 바람이 불어서 마른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200만, 3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 바다 사이로 지나가게 할 수 있는 분이라더라. 그렇죠? 이라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예수님에 관한 사실은 내게 체험된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그냥 공부의 대상, 성경 공부의 대상 또는 관찰의 대상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에 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집사가 있을 수 있고 장로가 있을 수 있고 목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신학교에 신학 교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과 이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방대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아직 눈이 열리기 전에 이두 제자처럼 그랬다더라. 그것은 논의의 대상, 어떤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머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나에게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체화됐다. 체화됐다는 말은 여기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직접 경험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 지식이 그 예수님이 그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서 내 예수님이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24장 15절에 여기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동행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다.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셨다. 사실 우리 중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동행하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그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삶이 공허합니다. 그 삶이 괴롭습니다. 여기 이 슬픔의 대화의 내용을 보니까, 이 주제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였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분이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죽도록 정죄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입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노라. 자,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을 구속할 분이라는 이 표현이 여기 영어 표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이죠. We trusted that it had been he which should have redeemed Israel. 그래서 우리가 이제 should have PP 이렇게 할 때, 뭐뭐 할. 그러니까 뭐뭐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그렇게 못했다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실패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듣기로는 예수님은 말과 행동에 능력 있는 분으로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다 이루고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그렇게 구출하셨어야 할 예수님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렇게 구속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러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의 태도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다는 그분이 내 모든 삶을 마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할 것을 기대했듯이 내 삶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육적인 모든 필요를 그분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분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셔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진로의 문제가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건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간관계가 여전히 꼬인 채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러한 대화처럼 슬픔의 대화, 슬픔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탄식과 절망과 원망과 쓴뿌리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25절에 보니까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여러분이 그 누가복음 24장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 마가복음 16장으로 가보시면 이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에서도 잠깐 언급되고 있는데 거기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마리아 막달라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 그들에게 고함해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뒤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그래서 지금 22절에 등장하는 그 두 사람, 그들 중에 두 사람, 시골로 내려가던 두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의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그 사람들인데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친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애곡하며 슬피 울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하나였고 다른 증인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었어도 믿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여전히 슬픔에 갇혀 있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제 이 이야기에 이제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은 26절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책망하신 이후에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때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2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묶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가지가 않고, 말씀이 어렵고, 딱딱하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특별히 풀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처음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처음 순간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풀려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여기 지금 2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풀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거기에 고난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두 번째 영광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이 교리적인 문제도 풀리지 않고 우리 삶의 고민도 풀리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에 관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슬퍼하고 있는 그 이유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만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 그렇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만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에 능한 그러한 대언자였지만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당하는 그러한 메시아, 이분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삶이 지금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그 이후에 어떻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영광이 같이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대언한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두 개가 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니까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고난이 먼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그렇게 누누이 대언되기를 먼저는 고난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얻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 우리가 설교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표현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둘 다 C자로 시작하죠. 크로스나 크라운이나. 그런데 크로스, 십자가가 없으면 No crown, 왕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광의 왕관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1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자,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이라는 표현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있을 영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 순서를 이야기할 때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으로서 이제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는 것이 합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과 영광의 이 순서는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획하시는 그 순서가 고난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로는 들으시고 손은 부지런히 찾아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여기도 지금 그분과 함께 먼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이 어느 정도 큰 영광입니까? 여기 보니까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도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이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을 무게로 따질 때 정말로 가벼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 있지 말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두 제자에게 그 삶의 반전이 언제 시작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즉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그 뒤에 영광에 들어가신다는 이 순서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들의 삶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말씀이 풀리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돌아와 보시면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나중에 회상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에 그 과정을 회상하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과 말씀하시고 성경 기록들을 쭉 풀어서 구약성경에 계시된 그 메시아에 관해서 쭉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이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됩니까?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고 있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60 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6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가지고 계신 그 흠정역 성경의 뒷부분에 단어 해설을 보시면 1 스타디온이 한 182m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0을 곱하니까 만 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12km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한 10km가 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10km가 넘는 이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지금 쭉 지금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마을에 가까이 거의 다 왔을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에서 풀어주신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강권해서 아예 숙소를 잡고 그분과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동행하시는 이 예수님께 강권해서 함께 머무시라고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머무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십시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교리적으로 우리 신약에 한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냥 단순히 머물러 계신 것, 그것과 지금 그분과 매 순간 그분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는 것,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삶인 것입니다. 그분이 그냥 체류하시는 것과 그분이 내 안에 실제가 되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집에 살아도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아예 숙소를 잡고 함께 묵으면서 이제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이제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사이가 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과 매일 같이 음식을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친밀한 사람과 음식을 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음식을 나누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분께서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빵을 집으사 축복하실 때 축복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이제 남들이 체험한 그렇다더라의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두 제자에게도 자신들이 직접 목격한 예수님이 되는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언제 실제가 되시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서 단지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가 체험한 나를 능히 살리시고 내 이 모든 이 고난을 거쳐서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분을 분명하게 내 마음에 인식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강권해서 함께 머무시도록 초청해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어줄 때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그냥 교리적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거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문을 안 열어줘서 그 예수님이 자유롭게 드나드시면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함께 예수님을 강권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동안에 눈이 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시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금 숙소에 묵고 있다가 예수님 사라지시자마자 바로 그 시각에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같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듣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자기들이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활의 소식을 다른 증인들로부터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가 있은 이후에 어떻게 변한 것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 밤, 바로 그 시각에 그냥 자기의 숙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 모임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의 교회적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이 교회 모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나도 함께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수님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건 교회적으로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고통에 대한 부분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난에 대한 부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만을 생각하며 슬픔에 잠겨 있었던 그것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먼저 앞서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부분을 이해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순서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순서가 우리 삶 가운데 영광보다는 고난이 먼저 와야 된다는 것,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 삶의 전환점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왜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더디 믿냐 하고 책망하신 이후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메시아에 관한 것들을 풀어주시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이들은 잘 크냐? 어떻게 밥은 먹고 살만하냐? 사업은 잘 돼가냐? 그래 너 조기 축구한다며 어떻게 축구 실력은 많이 늘었냐? 너 요즘 탁구 실력은 많이 늘었냐? 이런 얘기만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면 그럼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엠마오에 도착할 때쯤에는 더 낙심해서 그래서 완전히 좌절해서 그래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 안에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때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각자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또는 여러분이 개인적인 삶을 살아갈 때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삶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로 인해서, 무슨 대화이기에 그렇게 슬퍼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할 때 호기심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호기심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아, 와봤더니, 아, 사람들이 좋더라.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뭐, 아, 다 좋더라. 아, 목사님도 참 좋더라. 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관계에서만 머무르고 끝난다면, 그러면은 금방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도 별게 없네 이렇게 하면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희망을 안고 찾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삶이 변화돼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러한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합니까? 말씀이 그 안에서 풀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모임을 궁금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친밀함,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얘기, 취미에 관한 얘기, 사업에 관한 얘기, 정치에 관한 얘기, 이러한 얘기들은 금방 식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로는 사람의 본질적인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우리 삶이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렇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 이유를 성경적으로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그것을 깊이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설득할 수 있을 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도 변하고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삶도 변하면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손님처럼, 낯선 사람처럼 남겨두려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강권해서 말씀을 듣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길을 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숙소에 초청해서 그래서 보다 깊이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떼어놓고 보다 깊이 그분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고 어느 단계까지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셔서 그래서 눈이 열리고 아 정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경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아니라 박아무개 형제만 체험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두 다 체험하시는 우리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